정유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유림입니다. 컴퓨터 사용자의 주요 파일을 훼손시킨 랜섬웨어 공격으로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실시간 검색어 주요 포털에서도 랜섬웨어 관련된 검색어들이 계속해서 떠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영국의 22살 청년의 기지로 일단은 공격이 멈춰졌다고 하는데 아직 추가 공격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나마 주말 동안에는 국내에서 그나마 아직까지는 심각한 정도로 확산된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하지만 본격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이 최대 고비라고 곳곳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포의 월요일, 컴퓨터들 안녕하신가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곡, 잭스키스가 부르는 아프지 마요 듣고 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주세요. 오늘도 어제도 사실 그대 걱정돼 썼다 지워버린 잘 지내만 수십 개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걸 난 이기적이네요 끝까지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겠죠 만나지 말걸 그랬다며 다 후회했겠죠 미워해서라도 날 잊지 않으려는 그대에게 감히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겠지만 제발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네, 첫 곡으로 아프지 마요 잭스키스의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컴퓨터들 아프지 마시라고 아, 저는 사실 컴퓨터 관련돼서 뭐 잘 모르는 편이라, 지난 주말, 한 금요일부터 사실 이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잘 모르는 편이긴 한데, 주위에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이런, 이 전공을 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아, 그래? 이러고 말했는데, 주말 내내 아무튼, 화제더라고요. 특히 오늘부터 이제 뭐 월요일 날 본격 업무를 시작하는 우리 국내에서는 오늘부터가 아마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어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랜섬웨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일단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기사화에 나와 있는 부분에만 기초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랜섬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랜섬하고 소프트웨어 합성어라고 하네요. 이게 랜섬이 몸값을 뜻하는 랜섬 이 뜻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의 합성이라서 이게 이제 컴퓨터에 들어갔는데 내 컴퓨터인데 불구하고 컴퓨터 시스템이 아예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풀려고 하면 여기 어떻게 뭐 다른 방법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걸 잠궈 놓은 그 나쁜 이들에게 돈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야지 이 암호를 풀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하려고 해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 이제 특히나 뭐 일반 컴퓨터들도 그렇겠지만 기업들 뭐 병원 은행 이런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정말 이게 일단 걸리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관계로 전 세계가 지금 뭐 거의 최악의 해킹 공격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처음 대두된 게 지난 12일 영국과 러시아 등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무려 20만 건 넘는 피해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 컴에서 쓰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윈도우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위너크라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천 건이 넘는 감염 사례가 확인된 러시아가 특히 피해가 컸고요. 영국도 국립보건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고 최대 자동차 생산 공장인 닛산 썬더랜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공장, 또 스페인, 포르투갈의 통신, 에너지 공급 서비스망,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 인도네시아 국립암센터 등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병원 이런 데는 당장에 환자들에게 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명에도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아무리 그래도 해커들도 이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뭐 걔네들이 이런 걸 따지겠냐마는, 한국 기업만 해도 7곳 벌써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곳은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기술 자원을 받기로 했고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어제 오후 6시쯤 국가 사이버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컴퓨터를 켜기 전에 인터넷 선을 뽑는 등 네트워크를 차단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선일 때는 자동으로 잡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번 공격은 일단은 어제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가디언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공격은 자신을 멀웨어테크라고만 밝힌 보안회사에 근무하는 22살 영국 청년의 대처로 일단은 멈췄다고 합니다. 13일에. 야, 진짜 대단하다. 22살인데. 이번 공격에 사용된 랜섬웨어가 첫 번째 단계로 가상의 특정 도메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접속을 시도해서 이 도메인이 존재하면 공격을 멈추고 존재하지 않으면 공격을 계속하도록 설계된 형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원래 알았던 건 아니고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도메인을 돈을 주고 한 12,000원 정도를 주고 사들여서 등록해서 실제로 존재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는 공격 확산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차단을 시킨 거죠. 이 친구가 이거 뭐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이제 했던 건데 이게 차단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추가로 또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주말이 그나마 겹치면서 국내에서는 피해 수준이 높진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뭐 다른 기업들이나 기관들, 큰 관공서면 뭐 은행 업무 등등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요일이 바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가 위험 구역에 돌입했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금전 요구 대상국 언어로 한글도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 한국이 웬만한 사이버 공격 이런 게 굉장히 손쉽게 뚫리고 손쉽게 테러를 당하고 수시로 뚫렸잖아요. 그죠? 정부가 그럴 때마다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을 얘기는 해왔지만 여태까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맞춰서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사이버 범죄 위험에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 사이버 테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오늘 아침에 CGV인가요?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그 저장해둔 컴퓨터가 감염이 돼서 이 랜섬웨어 화면이 영화 보러 갔는데 랜섬웨어 화면이 이렇게 떠서 아무튼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아무튼 서버 자체는 감염이 되지 않아서 상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부 PC방 또 집단 상가의 결제 단말기, 영상 광고 기기 뭐 등등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 컴 쓰고 계신, 윈도우 7 쓰고 계신 분들, 개인보다도 특히나 이제 뭐다 같이 좀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걱정일 텐데, 개인은 사실 뭐 크게 자료 걱정이나 이런 게뭐 백업을 해두시거나 다른 곳에 이러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특히나 일단 공용으로 뭔가 쓰고 계시는 분들, 특히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이 유의를 해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양하게 어떻게 해라, 뭐 일단 인터넷부터 끊고 시작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관련해서 그래서 다들 그냥 맥을 써라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던데, 아니, 이미 윈도우 컴 쓰고 계신 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대다수 관공서가 우리나라는 뭐다 윈도우 컴을 쓰고 계신 터라, 네, 주의사항에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할 듯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유럽 국가들이 다 지금 뭐 피해가 상당한 터라 오늘 잘 넘기시는 게 필요할 듯하네요. 아무튼 워낙 지금 뭐 가장 핫한 뉴스라 첫 번째 이야기로 가져와 봤고요.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현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PS I Love You 듣고 옵니다. 이 사람 왜 이럴까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 종결 직후 휘하 간부들을 거느리고 부적절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특검에서 넘겨받고도 별다른 결론 없이 수사를 끝낸 바 있죠. 이들은 현금 수십만 원씩이 든 금일봉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머, 거래가 성사되셨나 봐. 어제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인 21일 저녁 피하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당시 이 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은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불구속 기소해 부실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었죠. 이 자리에선 위로 격려의 말과 함께 술잔이 꽤 돌았고 안 국장이 먼저 수사팀 간부들 개개인에게 금일봉을 건넸습니다. 오! 당시 봉투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들 개개인에게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감독을 받는 기관의 수장인 이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참여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인데요. 그는 중앙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돌아가면서 만나는 자리였다. 특히 가장 바쁜 검찰국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안 국장은 큰 수사가 끝나서 고생한 분들 위로 차원에서 만났는데 돌이켜보니 사려깊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위로 차원이면 그냥 밥 먹고 가도 될 텐데 거기서 왜 돈 봉투가 오가고 서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이게 위로 격려 차원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변명일 수밖에 없다.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얼마나 모종의 그 거래가 오갔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니 검찰 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듣고 올게요. 정은아의 바치칸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여 킬로미터라고 설명하고 그 밖의 성능 등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5일만이고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언론은 문 대통령이 햇볕 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으나 북한은 그와 별도로 자위적 군사력 강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고 분석하는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태도 변화 후 대화라는 대응 기조로 현재로선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나설 특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특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중국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일본 특사에는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에는 송영길 의원이 내정됐고 유럽연합 독일 특사는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 세종대 교수,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습니다. 아직 대통령 국가안보실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무수석 전병헌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전략 부문을 총괄했습니다. 전 정무수석은 삼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미국 특사단장으로 내정된 홍석현 전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주미대사로 일하며 미국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급작스레 회장직을 내려놓고 정치권으로 들어선 홍 전 회장은 김종인 전 의원, 정우찬 전 총리와 함께 제3지대 구축을 시도했으나 곧 실패하고 사실상 문재인 지지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한겨레를 통해 문재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홍 전 회장을 미국 특사로 점찍어놓고 접촉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공조 등의 메시지를 담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겨레 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86.9%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셈이죠. 오늘 한겨레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42.5%,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35.4% 등을 합친 긍정평가가 77.9%였다고 합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5%, 별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4.1% 등 부정적 평가는 6.6%에 그쳤다고요.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응답자의 나이는 40대가 91.4%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63.6%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오, 가장 낮아도 63.6%. 거주지는 호남이 89.9%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이 가장 낮았는데 59.6%였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62.6%로 긍정적 평가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이보다 더 높은 86.9%에 이르렀는데요.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8.8%에 그쳤습니다. 나이별로는 30대가 93.9%, 40대가 93.2%, 20대가 90.9% 등 90% 이상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으로 응답했고요. 50대가 84.8%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고요. 가장 낮았던 60대 이상이 75.2%였다고 합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의 행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앞으로 너무 암초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 같은 지지를 또 기대를 긍정적 평가를 등에 업고 확실하게 이 개혁할 부분, 적폐청산을 해야 할 부분 거침없이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길구봉구가 부르는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움. 그런 너를 기억하면서 괜찮아 넌 잘할 거라 말하던. 또 그런 너를 기억하면서 뭐가 그리 내 눈에 깊이 박혔는지 너무 선명해서 이젠 보낼 수가 없잖아.
밤이 불었으면 좋겠어. 널 잊어내도록,
널 잊어내도록,
널 씻어내도록.
세상 속 가장 필요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여기 곧 우리가 있어요. 어제 오후 2시 전남 목포 신항의 세월호 수색 현장. 선체 안에서 미수습자 한 명이 돌아오면서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모로 길게 누워있는 세월호의 좌현에서 작업자 40여 명이 절단기로 진입로를 뚫고 장애물을 꺼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늘막이 쳐진 부두한 작업대에서는 진흙을 거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4층 선미에서는 철판을 자르는 불꽃이 튀고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안팎은 주말 내내 술렁거렸습니다. 미수습자 한 명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수습됐기 때문이었는데요. 더불어 이 유해와는 다른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는 뼈들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선체 수색에 진전이 없자 초조해하던 미수습자 가족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3일 저녁 머리 부위 유골을 수습했다는 소식을 듣자 한달음에 수색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진도의 체육관과 팽목항 등지에서 3년을 넘게 기다려왔던 가족들이지만 2년 뒤 선체를 앞에 두고 가족을 못 찾는 괴로움은 더욱더 피를 말렸습니다. 유해를 수습한 장소는 4층 선미 여학생 단체방에 연결된 8인용 객실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다른 부위의 사람 뼈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단원고 조은화 양의 학생증과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가방이 나오기도 했고요. 4층 중앙복도의 여자 화장실에서도 13일 사람뼈로 추정되는 작은 뼈 16점이 수습되기도 했습니다. 수색조는 어제 3층 중앙 우현 객실에서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조각 3점을 잇따라 발견했고요. 진흙을 거르는 과정에서도 4층 선미 여학생 단체방에서 나온 포대에서 2점, 유해가 나왔던 북은 소형 객실에서 나온 포대에서 한 점의 사람뼈를 각각 수습했습니다. 사람뼈가 발견된 객실 4층 3곳과 3층 1곳 등 모두 4곳으로 늘었는데요.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청신호로 보여집니다. 참 오래 기다렸던 그래도 가족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돌아오고 있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뼛조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게 참 이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죠. 수습 현장에 나간 가족들은 기다렸던 유해 수습을 반기면서도 다른 가족을 배려해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3년 내내 동병상련해왔던 조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 그리고 또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상황을 들은 뒤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하네요. 박 씨는 이 씨를 부둥켜 안고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는 엄마라며 다독였다고 합니다. 이 씨는 우리 아홉 명 다 찾고 그때 엉엉 소리내서 울자라고 울음을 삼키셨다고 하네요. 은화를 찾아서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했던 이 씨는 감정 표현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죽어서 돌아온 만큼 기뻐할 일도 아니고 3년을 기다려 이제야 찾은 만큼 미안한 일도 아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라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이어 선체 단면도에 수색을 마쳤다는 빚금이 늘어날 때마다 한숨을 지었는데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찾아서 집으로 가고 싶다 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기사 댓글을 달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걸 또 가족들이 서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댓글에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모두 쓴 뒤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라고 적었다고 하네요. 문 대통령은 미수습자 유해 발견 기사의 댓글로 붙은 단원고 학생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답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 저도 기억나네요. 딸을 향해서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딸을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이런 가슴 아픈 절규가 담겨 있었는데요. 저도 이 그 편지 발칙한 뉴스에서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울컥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어찌됐건 아이가 있는 아버지로서 또 이런 아픈 마음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이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은하가 별이 되어 엄마 아빠는 물론 은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유해 신원 확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뼈조각이 나온 만큼 낱낱이 유전자 감식을 한 뒤에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을 하는 데는 1개월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수습본부 쪽은 참사 당시 상황을 누구도 알 수 없다. 미수습자의 마지막 동선을 장담할 수가 없고 9명의 최후 위치 추정도 객실이 무너져서 의미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유가족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색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진상조사 분과위원장은 미수습자 9명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5층뿐 아니라 화물창도 철저하게 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부디 이 9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때까지 버텼는데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찾고 어떤 분들은 그 와중에도 못 찾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가장 두렵다고 그러시잖아요. 부디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 혁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이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에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선생님들도 그 안에 계신데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손을 잡고 부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 거미가 부르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그대 돌아오면 듣겠습니다. 그댄 그렇지 않죠. 이제 나의 얼굴도 내 목소리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네, 오늘도 바치칸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이래저래 안 보며 뭐 컴퓨터며 불안한 소식이 많은데요. 네, 우리 첫 오랜만에 민주정부가 탄생해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쪼록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바치칸 뉴스는 내일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